함께 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저와 여러분과 오늘은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씩 그리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에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놀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유적을 행한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유적을 행하려 하라. 그러나 나는 그가 모습을 들이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고 하였구나. 너는 그를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모세를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의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권면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함께 31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굶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럼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인사 나눌게요.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Father's Day, 치치노히라고 일본에서 불려지죠. 근데 아버지의 날인데 이러한 아버지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일본에서 본다는 잡지가 있습니다. 캔캠이라는 잡지인데요. 그 잡지 안에서 당신은 아버지가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백 명이 그 앙케이트를 답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를 좋아하는가? 좋다라고 답한 사람이 45%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45%. 근데 반대로 싫습니다. 싫어요. 라고 답한 사람이 14%가량 있었습니다. 14% 싫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답했냐면은 어느 쪽도 아닙니다. 라고 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좋다라고 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도 아닙니다. 라고 답한 사람들이 40%. 근데 같은 잡지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여성들에게. 이상적인 아버지는 어떤 모습입니다? 이상적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1등부터 10등까지 그 순서를 쫙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등부터 말하자면은 친절한 아빠가 좋습니다. 가장 1등은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63% 이상이 친절한 아빠가 이상적인 아빠입니다. 두 번째에는 아내에게 잘해주는 아빠가 좋습니다. 두 번째, 거의 60%가 있었습니다. 60%가 아내에게 잘해주는 아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머리가 좋은 아빠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공부를 잘했다라기보다도 뭐든지 나의 질문에 답해주는 아빠였으면 좋겠습니다. 54%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4등은 뭐 조금 룩스가 좋다. 룩스, 그러니까 겉모습이 멋있습니다, 멋있는 아빠가 좋아요, 그런 46%가 나왔고요. 1등 중에 10등까지 있었는데 10등 가장 마지막에 뭐였냐면은 스포츠에 만능한, 운동신경이 좋은 아빠가 좋아요,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되돌아보면서 야, 좋은 아빠가 되는 거 운동신경은 전혀 상관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이 1등부터 3등을 보면은 다 내면적인 부분들이에요. 친절한 아빠가 좋다, 아내를, 자기 엄마를, 그러니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아빠가 좋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머리가 좋은, 뭐든지 답해주는 아빠가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아빠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좋은 아빠를 어떻게 그려내주고 있을까요? 어떤 아빠가 좋은 아빠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유명한 쉐마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늘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장로들, 누가 장로들이 될 수 있냐, 누가 목사들이 될 수 있나, 그 자격을 따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잘 전달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잡지에서 말하던 그 이상적인 아빠와 그려주던 아빠와 성경이 말하는 좋은 아빠를 합쳐서 한번 제가 세 가지를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첫 번째로는 아이들은 자상한 아빠, 친절한 아빠가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정 안에서도 실천해주는 아빠, 그러니까 이상적인 아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멀리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는 것보다 바로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해주는 것이 그 자녀들이 원하는 그 이상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이게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밖에서는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주지만 집에 와가지고는 아내한테 못하는 아빠가 아니고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없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머리가 좋아야 된다, 나의 질문에 답해주는 아빠가 좋다라고 말했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인생에 있어서 배울 게 있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배울 게 있는 아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에게도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쇼마그 에리에젤이라는 아들이 두 명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아버지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세를 아버지라라는 시점에서, 아버지라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세 가지 교훈을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자상한 아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두 달 동안 계속 출애굽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지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어라.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은 그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죠.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안심하고 가여라,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는 준비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봐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굉장히 모세가 예의가 바른 모습이 나옵니다. 18절 보세요. 굉장히 말투도 굉장히 우리가 애굽에 가야 합니다. 지금 바로 떠나겠습니다. 뭐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시는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예의를 갖추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성경을 보아도 명확하게 이카세테크다사에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도 똑같습니다. Please let me go. 우리를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언어를 씁니다. 지금 80세 된 모세가 장인어른에게 허락을 물어보고 있는 그러한 말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떤 선교사이든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가족을 떠날 때에는 가족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하더라도 집을 떠날 때는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 예의 바른 부분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드로는 더 마음이 넓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안심히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보면 이드로가 굉장히 사람이 좋았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이 이 다른 책으로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통틀어서 쭉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이 쭉 성경을 읽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야, 누구랑은 달리 참 이드론 좋은 사람이네. 누구는 이렇게 안 했는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라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라반. 야곱의 장인어른인 라반이 등장하는데요. 라반 곁을 야곱이 떠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다 모아서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모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라반하고. 근데 야곱이 그냥 떠나요. 그냥 떠나니까 또 약이 올라가지고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갑니다. 뒤를 쫓아가서 일주일 만에 따라잡아서 하는 말이 창세기 31장 43절에 라반이 야곱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들은 다 나의 딸이요. 너가 데리고 간 이 아내들 나의 딸 아니냐.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 손녀요.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일세. 자네의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났어? 그러면서 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다 나의 소유이다 라고 늘 생각하면은 자녀들을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갑니다 라고 했을 때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든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나의 소유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축복하면서 보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자,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를 예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13, 14년 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었을 때 고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연속으로 갔다 왔는데요. 두 번 연속으로 같이 갔다 온 학생이 있었어요. 남학생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모한테 말한 거예요. 나는 대학교 가기 전에 1년, 2년 정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단기 선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의 삶에 있는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난 거죠. 아니 좀 인생에 대해서 배워오라고 거기 도미니카 공화국 보냈더니 마음 뜨거워가지고 갑자기 신앙이 뜨거워져 가지고 단기 선교사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부모가. 그래서 저한테 와서 담당 교육 전도사인 저에게 와가지고 자기 아들 좀 막아달라고. 지금 이대로 하면은 그 도미니카 공화국 갈 텐데 좀 막아주세요. 근데 그 아들과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야 내가 너를 키워낸 거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너의 삶을 버리라고 키운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귀하게 키웠어요. 자녀를. 18살 된 아들이 있는데, 야, 내가 너를 키운 거는 세계 선교에 너의 인생을 버리라고 키운 게 아니란 말이야 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편안히 가거라. 그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고, 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널 키운 게 아니네. 마치 자기가 자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본에서 과거에 섬겼던 선교사 중에 마이클 오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일본 동맹교회 선교대회 때도 와가지고 스피커로 봉사를 하셨는데, 그 마이클 오 선교사가 일본에 오기 전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부모들과 함께, 이제 자식들과 함께 다 모여서 점심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가족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일본에 가야겠습니다. 풀타임 선교사로서 일본에 갑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죠. 그랬더니 그때 마이클 오 선교사의 아버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얼마나 좋냐,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 뛰어다니고 놀고 이런 게 얼마나 좋은지 나는 늘 이러고 싶단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알겠지만 미국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꼭 일본까지 가야 하느냐, 나는 손자 손녀들을 늘 이렇게 보고 그럼 누리고 싶단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도 손자들을 볼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드로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드로 모세가 40년 동안 이드로 밑에서 섬겼습니다.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식들을 얻어서 아마 손자 손녀들이 함께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가야 된대요. 근데 이드로는 편안히 가거라, 그렇게 답을 해줍니다. 편안히 가거라.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분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가 어렵다고 들리는 중동지역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들의 지금 중고등학생 그 자녀들이, 아니면 성인이 된 자녀가 와가지고 중동지역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드로와 같이,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너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 편안히 가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모세는 이 가족관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어떻게 이별의 인사를 할 수 있는가, 그 예의를 갖추는 법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이드로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그 모세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래서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모세를 바라보고 신앙 계승을 게을르게 한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계승을 게을르게 한 아빠의 모습이죠. 오늘 20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20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둥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나중에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여행을 떠나는데 한 가지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좀 놀랄만한 사건인데요. 조금 건너뛰어서 24절 말씀을 볼게요.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굉장히 24절만 읽으면은 퀘스천 마크가 도대체 왜 이러셨지? 라는 마크 드는 그런 24절인데요. 25절에 십보라, 모세의 아내입니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보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 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좀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오늘 이 구절을 처음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좀 이상한 이야기도 다 써져 있네. 이런 그럴 만한 이야기예요. 모세를 갑자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렇게도 힘들게 설득시켜가지고 애굽에 보내려고 하는 그 모세를 여기서 24절에서는 죽이려고 하셨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24절 원래 히브리어로 적혀있던 성경을 보면은 모세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소수의 학자들은 이거 아들 아니었냐, 모세 아니고 아들 아니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앞뒤를 고려해 보면은 모세라고 이해하는 게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25절에 보니까 아내 십보라가 부싯돌 칼이죠. 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 성경을 보면은 두 명의 아들이, 모세의 아들이 있었다고 기록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보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 남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이것이 할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현대어로 말하면 포경수술이라고 말을 하는데 25절이 지금 보피를 잘라냈다라는 게 포경수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모세가 해야 할 일인데 아내인 십보라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뭘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까? 창세기 17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아이들도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세요. 이거는 뭐 외국인 근로자가 와가지고 노예가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도 모든 남자들은 모두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창세기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보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 나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자기 아들 한 명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어, 언약 안에 있는 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아들 두 명 중에 적어도 한 명에게는 할례를 이루지 않고 신앙 계승에 있어서 게으르게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대체 왜 그랬는지, 모세가 왜 할례를 하지 않았는지, 16세기 종교 개혁가였던 요한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신앙을 게을르게 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가족 안에서 그 할례를 반대하는 사람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모세는 할례를 하지 않았었던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요한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태어나는 아이를 크리스찬으로서 키워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세상적으로 키워야 될 건지 그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신앙을 제대로 가르칠 건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내버려 둘 건지, 자유롭게 신앙은 너의 자유야 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둘 건지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적어도 한 명의 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거를 지적하시는 부분이에요. 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지경까지 갑니다. 24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도대체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메시지예요. 모세야, 너는 지금부터 애굽에 가가지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될 텐데 그걸 하기 전에 너의 가족을 제대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 너의 가정을 먼저 다스려라.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케빈 디영이라는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맺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도, 그 큰 부르심보다도 영성의 일관성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갑니다. 라는 것보다도 나는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죠. 모세야, 너희가 말을 못하느냐. 괜찮다. 형 아론을 붙여줄게. 괜찮다, 말 못하는 거. 사람이 두렵느냐.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너를 쓸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과거에 너가 살인을 저질렀느냐. 그래도 괜찮다. 그러한 실수가 많은 인간이라도 나는 널 쓸 수 있다. 그렇지만 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타협한다면은 그거는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앙 계승에 있어서도 아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아버지의 날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아버지가 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아버지 된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아들 한 명이 있는데 할례를, 결국에는 할례를 하는 거는 자기 아내 십보라예요. 원래는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모세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내인 십보라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6절 말씀을 보니까 할례를 하고 나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모세를 놓아주셨다라고 26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 계승의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목숨을 걸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이미 교회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미 늦었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아빠 모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돌아가서 21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2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동하고 있는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나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21절. 개역개정 그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은 하나님 내가 그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고집부리게 하겠다는 것보다 완악하게 하겠다. 딱딱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주제로 나옵니다. 거의 20번에 걸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세 번이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겠다라고 나와요. 스스로가. 근데 20번 중에서 9번 가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그냥 바로는 뭐 곡두각시 인형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로에게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성경학자들 중에서 바로가 먼저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그대로 내비두셨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 아미니안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더 깊이 읽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9장에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마지막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4절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바꿔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바로 왕이 나는 하나님 믿고 싶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자유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일은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지옥 간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 안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난 널 선택 안 할 거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뜻과 자유의지가 충돌할 수는 없다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더 이게 복잡해지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모세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협상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바꾸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한 가지 말로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본인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거를 그 이적을 보여주시는 게 출애굽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 이야기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아홉 번에 걸쳐서 노라고 답하시게 하시는가? 안 되게 그 마음문을 닫으시는가? 로마서 9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무슨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이유 그리고 노라고 계속 하시는 이유가 그 나의 위대함을 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에스겔서 20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 때문에 바로 그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도 바로에게 노라고 말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삶에게 적용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노라는 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잘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막히는 길에는 그 노라고 말해지는 그 노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숨겨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노라는 답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딱 10년 전에 한국 대형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인데요. 2009년도에 제가 그 있었던 섬기는 교회에서 부서 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해야 되는데 교회 측에서 이 제가 한국 이름이 조드류 영어 이름이 조드류인데 조성주이거든요. 조성주 목사를 어디로 어떤 부서로 보내야 할 것인가 저한테 물었어요.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게 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대학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부를 한국에서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대학부에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교육자가 들어갈 자리가. 근데 마침 그때 자리가 열려 있었던 데가 장년부 목양 자리가 열려 있었어요. 근데 목양의 일은 40대부터 50대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을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2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젊은 거예요. 교회 측에서는 야 네가 목양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 대학부에 가고 싶다 했을 때 노라고 말했어요. 교회 측에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부는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또 마침에 자리가 한 자리가 났는데 청년부의 자리가 났어요. 청년부는 25살부터 한 35살까지 청년들이 있는 부서입니다. 근데 그 청년부만 보아도 리더들이 600명이 있는데 평균 나이대가 33살에서 34살입니다. 그럼 제가 28살밖에 없으니까 리더들만 해도 5살 이상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측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어린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까? 교회 측에서도 망설입니다. 그리고 세 달 정도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저는 그 교회에서 계속 노라고 답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2009년도 3월달, 4월달 계속해서 답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노라는 답이 오면은 나는 그냥 한국 떠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길이 안 열리면 어떡합니까? 한국 떠나겠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진짜 나는 내일 떠날 거야 하는데 그날 밤에 전화가 옵니다. 교회 측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조성주 목사님 청년부로 결정이 됐습니다. 죄송하게도 대학부는 안 되겠지만 청년부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답을 받습니다. 청년부도 나이가 어리다고 처음엔 안 된다는 답을 계속 받았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게 노에서부터 예수로 바뀌었어요. 이제 가도 괜찮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알고 보니까 청년부에 그 10명 정도 교육자가 있었는데 그 팀장을 하고 있었던 목사님이 제가 여기서 취임식을 할 때 3월 30일에 다 취임식을 할 때 그 인사 동영상이 왔었어요. 그 김학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팀장 목사님을 하는 분이 너무 교회를 열심히 무리하셔서 당뇨병이 있었었는데 그때 무리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입원을 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젊은 스태미나가 있는 좀 젊은 일할 수 있는 젊은 목사를 붙여줘라 해가지고 저를 청년부로 보내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부 부서에 갔을 쯤에는 교육자들 굉장히 많이 환영해줬어요. 젊은 목사가 일할 수 있는 젊은 목사가 왔다고 해가지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청년부에서 저를 굉장히 환영하는 모드로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 들어가서 사랑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1년 후에는 지금 제 아내와 만나서 청년부에서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부에 들어가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그때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 측에서는 노라고 안 됩니다 거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가 스무스하게 진행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부터 바로 청년부에 문이 열려서 바로 들어갔다면 그렇게 스무스하게 일이 진행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측에서 노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 뒤에서는 많은 드라마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뭐 팀장 목사님도 쓰러지고 많은 뒤에서 청년부에 올 수 있게끔 사람들이 움직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제가 청년부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라고 사람들을 통해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왜 문을 계속 닫으시는 겁니까? 계속 왜 노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이야기를 보잖아요. 바로의 문을 마음의 문을 닫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왜 문을 닫으십니까? 처음부터 그냥 오케이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고생하지 않고 나오면 되는 거를 계속해서 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를 세운 이유는 나의 위대함을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노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4년 반 전에 신화가와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한 1년 반 전에도 굉장히 힘든 일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전에도 너무 힘든 가운데 같이 개척하고 또 해외로 떠난 교회 멤버가 1년 반 전에 잠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멤버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은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 축복 부어주셔서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쯤 돼가지고 되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 이런 시련이 있었던 거는 제가 목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회이기도 했어요. 제가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내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어려운 시련들이 있었으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쯤 돼가지고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허락하신 시련이구나. 지금도 그 신학교회 개척교회를 생각하면은 9월 달부터 당장 예배를 드릴 장소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도 솔직히. 근데 9월부터 예배 장소가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지금 한 2, 3주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뛰었습니다. 지금 1년 안에 시간에 40군데 이상을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고 제가 실제로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불릴 수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많은 곳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답은 노입니다. 안 됩니다. 교회라서 안 되고요. 음악해서 안 됩니다. 계속 안 된대요. 답은 계속 안 돼.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의 문을 닫아서 노라고 하게 하셨다. 거긴 뜻이 있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지금 이렇게 노라는 답이 계속해서 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숨겨진 뜻이 어딘가에 있겠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노라고 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결론을 맺기 원하는데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이렇게 계속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3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너가 그 맏아들을 놓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이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맏아들인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애굽의 맏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장남 맏아들인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애굽의 장남을 죽이시는 거죠. 치시는 거죠.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 구출해낸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하나님을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까? 성경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구출받아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불순종하는 아들이었어. 늘 출애굽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근데 애굽에서부터 애굽의 장남을 치고 지금 구출해낸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죄 안에 갇혀 있다면은 아직도 죄 안에 노예가 되어 있다면 그 맏아들을 어떻게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뭘로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 내용을 보면은 2000년 전에 그 불순종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출애굽의 맏아들을 쳐가지고 그 구출해낸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면서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은 교회 우리를 뜻하고 있어요. 구출받아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우리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피의 남편, 피의 남편이 되는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러한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아버지라면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노라는 거절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신앙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